다니엘서 강의의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넷째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상으로는 23절까지 하면 좋겠다. 여기 2장이 상당히 깁니다. 49절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바빌론에서 유명한 그런 그 지혜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또 한 번의 이제 시련이 이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 이제 이 2장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주권, 중국에도 왕이 있고 한국에도 옛날에 왕이 있고 지금도 뭐 대통령이 있고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영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지금 어느 면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패권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체 GDP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손 안에서 모든 거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가서 보시면 그 안에 바빌론이 다스리던 바빌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 그 왕국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멋있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Great Chapter라고 썼어요. Great, 아주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계획이 다니엘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인데 이제 2600년 전에 앞으로 2600년 동안 온 세상이 일어날 그런 일들, 굵직한 그런 일들을 그래서 맨 끝에 이 세상 왕국들을 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까지 이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왕이 꿈을 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2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겠구나. 아니에요. 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이 강의해 놓은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이제부터 주어를 다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상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자가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전도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이건희 씨같이 아니면 빌 게이츠같이 세상에 가장 큰 그와 같은 거 재물을 소유한다고 잠을 달게 자는 게 아니다. 시장바닥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잠을 가장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잠을 잘못 자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도 한 4, 5개월 정도 잠을 못 자서 병원 신세도 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힘든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거의 생활이 한 달, 두달 지속이 돼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러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하여튼 엄청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로 괴로워했냐? 2장 29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에 환상들은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내 왕국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왕이 되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그게 하나의 목표인데 왕이 일단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계시하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두 꿈을 주세요. 그렇죠?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잘생긴 아주 기름진 그런 암소 7마리가 이제 올라왔는데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좋은 곡식 7개 이게 나타났는데 아주 마르고 형편없는 그와 같은 이삭 7개가 나타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좋은 곡식 7개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이와 같은 꿈. 이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 또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고 난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또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찾아 헤매는 계룡산까지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널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제는 꿈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꿈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나갔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하시려면 대언자를 불러다가 대언자에게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언, 꿈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느냐?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신약 시대는 엄밀하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나서 한 60년 지나는 동안에, 6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다시 말해, AD 90년 경에 요한계시록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신약성경 모든 기록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면 대언이 패한다고 하는 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이라는 게 패한다는 거, 이런 꿈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신비하게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이렇게 병이 낫거나 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끝이 나고, 요한 1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대언자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용하는 성경 말씀이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뒤로 넘어가면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같은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다음에래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그렇죠. 1992년도 휴거 파동이 일어날 때 이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 종에게 이게 계시가 됐는데 92년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럼 이 구절 이용하는 거예요. 이 구절.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계시하지 않고선 안 하신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는 얘기니까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맞아요. 언제 맞아요? 대언이 있을 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언이 있었어요? AD 한 60년 전경까지. 그때까지는 대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가 있었다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초반부에도. 그렇죠? 이럴 때 여기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꿈꾸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게 다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지나간 줄 아세요? 왜 지나간 줄?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계시를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저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네.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어요. 네.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직통 계시를 받는 이런 가짜들은 없는 거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귀 속에 뭘 들으려고 여러 산으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여기 가서 이제 제가 목사를 이제 몇 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도 귀신 쫓는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 걸리더라고. 보니까 딴 거 없어.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인격이 변화돼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이거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귀신 쫓는다 뭐 축사한다 그렇죠. 이거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래? 마귀가 그런 사람에게만 붙는다. 그러니까 매일 마귀를 쫓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붙더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안 붙어요, 전혀. 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마귀 쫓는 걸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 그럼 마귀가 안 붙어요. 예, 그래서 뭐 꿈 찾아다니고, 귀 속에 뭐 소리 들으러 다니고, 뒤로 넘어지는 것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게 붙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과 시대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게 사는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꿈 찾고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하면 아 이건 아직 형편없는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형편없는 악이에요. 예. 마귀가 마음대로 차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그런 사람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그 성전에만 계셨어요. 지금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성전이 됐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고 이거 퍼펙트한 이와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 분명하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헛된 이들 뭐 우리 한마음이시잖아요. 한 명도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동네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늘로부터 온 좀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자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예요. 표적은 누가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구약시대도 대언자에 전해준 그 말씀. 지금 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이 말씀. 이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당시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꿈을 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속임수로 대언하는 자들이로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이 사람들이 꾸는 건 겨 껍데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냥 망치가 아니라 쇠망치, 햄머, 쇠망치라고 나무 망치가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그냥 망치가 아니야. 쇠망치. 바위를 산산조각 내려면 쇠망치를 해야지 그냥 망치로 되겠어요?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이 전달해주는 이 말씀,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 조각들, 그 산산조각 내는 그와 같은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서 꿈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부터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우리 성경 바로 보기 배웠잖아요. 뭐 디스펜세이션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바뀐 거예요. 이제 꿈꾸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대원받는 그런 디스펜세이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을 괴롭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자, 이제 2절에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며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어떻게 죽어가는 목소리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루소서 그러는 거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측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래하면 너희가 그곳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정말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이 꿈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꿈인데 이 바빌론에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과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대답을 안 해요. 성경은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A라고 대답해도 되고 B라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엄청난 꿈을 그렇게 꾸고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꿈을 이렇게 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막 영이 그냥 괴로움이 올 정도로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꿈을 모르니까 꿈까지 다 해석해라. 예.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건 뭐 제가 그랬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꿈까지 보이라게 한 게 아니냐. 많은 그러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건 지금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어찌됐든, 지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10절에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어떻게 그 꿈을 보여주겠습니까? 꾸지도 않은 우리가 꾸지도 않은 꿈을 왕이 얘기하지 않는데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왕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왕이 아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와 같은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은밀한 일은 이교도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마술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도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그런 일을 알 수가 없다. 이사야서 4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느냐.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하나님 지금 이 가짜 신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부처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마호메트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이만희 가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안성호 가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없어요, 아무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런 걸 보이는 그런 신은 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게 뭐야?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언을 담고 있어요. 마호메트가 예언했다, 안 이루어지면 이슬람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뭘 예언했다, 안 이루어지면 불교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종파 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성경 가지고 뭔 얘기해도 자기 입으로 뭘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미성교회처럼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1992년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 거짓이라니까. 그렇죠? 사람이 입을 벌려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교주도 예언은 안 해요. 다른 건 해도 예언은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해요. 그거 하면 다 망해요. 본인이 망한다. 그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 여자의 씨를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 여자의 씨를 보내신다고 하시고 4천년 있다가 여자의 씨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일들과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게 될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걸 본받으려고 모방하려고 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건 했지만 어려운 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와 같은 이교도들 앞에 직접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에 대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저우의 시돈, 지금의 이 레바논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과 작은 숲을 섬기는 그와 같은 대언자 400여 명과 함께 거기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를 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와 같은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850명을 완전히 다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선교여행을 떠나서 키프로스, 우리 개역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거기 있는 총독의 이름이. 아, 바울에게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냐? 바 예수라고 하는 가짜 마술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이 없다. 하나님은 참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심지어 그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반역한 이후에 그에게 지금 기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라. 창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다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절정이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신 속죄를 해야 된다고. 대신 속죄.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짐승? 예,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게 어때요? 일시적으로만 덮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그런 속죄자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다 죗덩어리인데. 그렇잖아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 우주 공간에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정한 그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존재가 온 우주 공간에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외에 사람을 대신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형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것도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만 하는 그 지식의 엑셀런시 그 뛰어난 그 고상함으로 인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 예수님 그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발휘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그 바빌론의 마술사들, 지혜자들, 별을 살피는 자들 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분별 있는 자들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한다 그래요. 자기 입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 바빌론의 마술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게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해. 철학적으로 뭐 멋있는 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아, 유대인들이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어떻게 걸려 넘어졌다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뭐 철학, 이게 무슨 철학이 좀 있어야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스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만이 이런 꿈을 알려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 왕국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 이런 걸 하나님이니까 예언하실 수 있지 누가 예언하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에 또 있냐? 예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예언이 없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영어로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 아래 많은 그런 이름을 줬지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다. 그 배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배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감히 부활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부활 얘기를 해서 석가모니가 지금 무덤이 저렇게 다 있고 마음에도 무덤이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뭘 자랑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인가요? 우린 익스클루시브한 오직 원웨이. 왜 원웨이예요? 여러 길이 아니라 원웨이. 이런 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원더가 풀한 거예요. 원더가 풀한 게 원더풀이에요. 놀라운 게 풀 가득한 거.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만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서 읽어보시고 또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언. 이 예언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메시아닉 프로페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백 개가 돼요. 구체적인 것만. 오늘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닉 프로페시 몇 개만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낸다고 말씀하셔서 메시아로.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 맞습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세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고 더 분명한 건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는 나이가 한 14살 뿐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4살, 15살 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이들 조금 더 큰, 요 정도 되면 이 여자아이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이 결혼한 이 여자아이에게 아이예요. 아이 15쯤 된 중학교 3학년. 이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28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냐.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땅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 무궁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다답이 뭐예요? 이 34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5살 이 소녀가 아니 태 속에 아기를 뵌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남자를 내가 알질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 탄생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왜 것이라 그랬냐? 여자의 씨기 때문에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여자의 씨기 때문에 중성으로 받은 거예요. 여자의 씨 예,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38절.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간음죄고 뭐고 해서 다 이렇게 비난받고 쫓겨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예,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다. 처녀 탄생.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처녀 탄생.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처녀 탄생. 자, 그 다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나타나요? 예, 이 메신저. 메신저가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났던 침례자 요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그대로 이루십니다. 또 이 신명기 18장 15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예,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 그리고 그 대언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또 시편 110편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누구와 함께 죽는다 그래요? 범죄자들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강도 도명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 끝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의 무덤에, 예, 안치된다 그러잖아요. 매장된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니엘서 읽는데 다니엘서 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 것만 끊어질 터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대신 속죄. 그렇죠? 대신 속죄. 개혁성경 없어요, 이 부분이. 자기를 위해 위한 건 아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대신 속죄해야만 된다는 게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속의 죽음. 대속. 영어로 vicarious. vicar.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예수님 승천 어디서 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하셔서 사도행전 1장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 올리브산에 오셔야잖아요. 그렇죠? 그 올리브산에 오시려면 이스라엘 저 땅에 저 올리브산에 오시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충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에 돌아와 있잖아요. 한번 가서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선다. 올리브 산 위에 서신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구약 시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재림의 때 애통하고 통곡하며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때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그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쭉다 이야기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예요? 그들이 찌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도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셔야죠. 구름들과 함께 올라가셨으니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렇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의 그 자손들이 그분을 보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예언할 수 없어요. 예언이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수백 개, 수천 개의 예언이 들어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은 초림과 재림의 예언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의 예언, 90% 이상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건 이미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들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때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 돌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지금 저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때 가까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는 많은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예언을 한번 보시면서 야, 어떻게 앞으로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끝난 다음에 그리스, 그 끝난 다음에 로마, 그렇죠? 그러고 난 맨 끝에 적그리스, 맨 끝에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다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원래 성경에 가서 월십이라고 하는 말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이야. 다니엘을 보니까 이건 신이에요. 이건 보통 그냥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다니엘에게 경배한 거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한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니엘, 나이도 훨씬 어린 아이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불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 무슨 바빌론 풍습이야. 이거 신이니까 어떻게 갖다 제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인들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고자 한 거야. 느부갓네살 내가 이 세상 모든 왕국, 이 모든 왕국 중에 제일 큰 왕국, 그 왕으로 앉아있으면 내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창조자가 있다. 이 창조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뜬구름이 잡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실체의 실체를 잡는 거예요. 실체의 실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면 몸은 죽이되 혼은 죽이지 못한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오늘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런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 영어로 가서 보면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하면 저와 요거보다 작은 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divine nature에. 지금 우리 human natur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human nature. 그러니까 벽을 못 뚫고 가요, 지금은. 나중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전 우주, 이 공간, 지구도 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게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다니까. 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네. 이 아이들이 나를 흉내내느라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